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월 20일 토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9일 통화하고 가자지구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는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가자 상황과 인질 석방 문제, 팔레스타인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쟁의 와중에 무고한 인명피해를 막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개의 독립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고 있으며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중동에서 많은 지도력을 필요로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와 전쟁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에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런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19일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긴장 완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며칠 동안 미사일과 무인기, 드론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잘릴 아바스 질란이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이 이날 전화로 사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두 장관이 테러 대응과 그 밖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력과 긴밀한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긴장 완화 합의는 지난 16일 이란이 파키스탄 영토 내 반이란 무장단체인 자이시 아라들 주요 기지 두 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지 사흘 만의 일입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틀 뒤인 18일 이란 동남부 접경지 시스탄 발루치스탄 지역을 보복 공습했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그동안 접경 지역에서 무장 세력들이 상대방 영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상호 비난전은 펴왔지만 양국군이 직접 개입한 건 드문 일입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달 탐사선 슬림이 20일 0시께 달 상공 15km에서 강하를 시작해서 약 20분 뒤에 달 적도 부근 표면에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과 옛소련,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슬림은 그러나 달 표면에 도달한 뒤에 지구와의 통신은 되고 있지만 태양 전지로 발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슬림은 착륙 후 태양 전지로 발전해서 특수 카메라로 달 표면 암석에 포함된 광물 종류 등을 측정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전지 발전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슬림은 기체에 탑재된 배터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JAXA 관계자는 남은 배터리로 달 표면 데이터를 얻는 걸 우선하고 있다면서 배터리 이용으로 탐사 시간과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트 3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19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경우에 발트의 연안 국가들이 다음 표적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3국은 향후 수년에 걸쳐서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이동 방어시설을 건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노 페브크루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비와 탄약, 병력 외에도 국경에 물리적인 방어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중부 허난성의 한 학교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적어도 학생 1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화재는 전날 밤 11시경에 허난성의 한 영재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는 사립기숙학교로 많은 학생들이 시골 출신입니다. VOA 뉴스 박영섭입니다.
여기 워싱턴 DC 지역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벌써 크리스마스 노래를 틀어줍니다. 아직 11월인데 추수감사절도 며칠 더 남았는데 벌써 크리스마스야? 하는 생각도 들지만 썰매의 산타클로스, 덩굴에 빨간 열매가 달린 겨우살이에 담긴 이 추억을 노래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다 보면 다가올 큰 명절, 축제에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과 또 친구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 시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겨울로 가는 길목, 기온도 성큼 떨어졌죠. 좋은 시간을 추억하고 준비하는 그 마음이 차가운 겨울맞이에 넉넉한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피오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 안단테 칸타빌레로 시작합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 작품 번호 11의 2악장 천천히 느리게 노래하듯이 라는 뜻의 용어 안단테 칸타빌레로 더 유명한 아름다운 차이콥스키의 대표 작품 중 하나를 들어봤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아주 소박한 선율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죠. 또 애잔한 곡조여서 마음을 더 기울이게 되는 그런 매력 있는 곡인데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곡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차이콥스키 곡이 바로 이 안단테 칸타빌레였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모음곡 가운데 보헤미안 댄스 이어집니다. 오페라 카르멘은 1830년대 스페인 세비야 지역을 배경으로 자유로운 영혼의 집시 여성 세비야의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카르멘과 또 카르멘에 빠져있는 순정남 군인 돈 호세 그리고 카르멘이 좋아하고 또 호세에게는 깊은 질투심을 일으켰던 투사 에스카미오의 삼각관계가 비극으로 끝을 맺는 줄거리입니다. 자, 카르멘의 2막에 흐르는 보헤미안 댄스, 슬로바키아의 온드레 레너드가 지휘하고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미뉴에트 G장조, 독일의 지휘자 크리스토프 본 도후나니아가 이끈 미국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2막에 흐르는 집시들의 춤, 보헤미안 댄스, 슬로바키아의 온드레이 레너드가 지휘한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미뉴에트는 프랑스 루이 15세 시대 궁정 무도회에서 선보인 춤의 한 형식입니다. 작은 걸음으로 추는 춤이어서 이 작다라는 뜻의 미뉴가 이 미뉴에트의 어원이고요. 쿵짝짝, 쿵짝짝 이 리듬에 맞춰서 비교적 천천히 그러면서도 우아하게 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뉴에트 음악의 특성입니다. 베토벤의 미뉴에트는 모두 6곡이 있는데요. 그중에 2악장, 이 G장조 미뉴에트가 대표적입니다. 베토벤이 20대 중반을 넘어서던 1790년대 후반에 오케스트라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해지는 악보는 피아노용뿐이고요. 이 바이올리니스트 연주하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미뉴엣도 널리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이어드립니다. 작품 번호 425의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만돌린은 바이올린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타처럼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비발디가 살았던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널리 쓰였던 이탈리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악기인데요. 이 배부분이 아주 불룩한 형태가 유럽의 만돌린입니다. 특유의 애잔한 음색에 집시들의 정서를 잘 전하는 악기로도 많이 쓰였고요. 비발디와 함께 베토벤, 모차르트도 이 만돌린을 사용한 클래식 작품을 작곡했었습니다. 미국 지휘자 에릭 쿤젤이 이끈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가 들려드리는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알레그로입니다. 얼마 전 미국 브로드웨이 무대의 대표 작품인 오페라의 유령 판텀 오브 오페라가 내년 2월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1988년 1월에 시작해서 34년 넘게 브로드웨이를 지켰던 상징적인 작품이고요. 지금까지 13,000여 차례 공연 기록을 세우고 있었는데 3년에 가까운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공연을 유지할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화와 드라마 작품을 소개하는 이 시간. 오늘 함께할 작품은 지난 2004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제작진의 합작이고요. 미국의 조엘 슈마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제라드 버틀러, 에미 로썸이 주인공 팬텀과 크리스틴으로 열연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얼굴에 큰 흉이 있는 천재 음악가 팬텀은 파리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오페라 단원인 크리스틴을 가르치고 최고 성악가로 만들어 가지요. 오페라 하우스의 후원자인 라울 백장은 크리스틴의 어릴 적 친구이자 크리스틴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팬텀은 크리스틴을 주인공으로 세울 목적으로 오페라 하우스에 사고를 일으켜서 단원들에게 겁을 줍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고 크리스틴은 팬텀을 따라 그가 머무는 지하로 내려가는데요. 팬텀의 아름다운 노래에 빠져있던 크리스틴이 늘 한쪽 얼굴을 가리는 팬텀의 가면을 들쳐버려서 팬텀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지만 팬텀은 계속해서 크리스틴을 돕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매니저 등 책임자에게 크리스틴을 주인공으로 쓸 것을 요구하는데 무대 상황을 살피러 갔다가 자기를 본 무대 기술자를 죽여버리고 무대로 떨어뜨립니다. 팬텀의 광기에 크리스틴은 겁을 먹습니다. 팬텀은 크리스틴과 라울의 관계에 더 분노하고 얼마 후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면 무대회가 열리는데 크리스틴과 라울의 약혼식이기도 했던 그 자리에 팬텀이 나타나서 분노하면서 특정 작품을 무대에 올리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라울은 오페라 하우스의 발레 선생으로부터 팬텀의 정체를 듣게 됩니다. 라울은 광인이 되어버린 천재 음악가 팬텀으로부터 크리스틴을 구하려 하는데요. 팬텀을 잡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팬텀은 오히려 무대에 올라 크리스틴과 세상에 없는 듀엣을 합니다. 그리고 팬텀의 노래에 빠져든 크리스틴이 다시 팬텀의 가면을 벗겨버리죠. 얼굴이 드러난 팬텀, 무대 위 거대한 샹들리에를 떨어뜨려 오페라 하우스에는 불이 나고 크리스틴을 끌고 지하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억지로 결혼까지 하려는데요. 진정으로 일그러진 건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크리스틴의 말에 팬텀이 깊게 괴로워합니다. 흉한 얼굴 때문에 버림받았고 스스로 숨어버렸던 팬텀. 크리스틴을 향한 일그러진 사랑에 괴로워하면서 부르는 아리아가 신금을 울립니다. 유령으로 밖에 살 수 없었던 팬텀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크리스틴을 놓아주기까지의 이야기, 영화 오페라의 유령으로 그 감동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도 뮤지컬도 이 오페라의 유령에 흐르는 음악과 노래는 하나같이 명곡입니다. 크리스틴이 부르는 Think of Me, 또 크리스틴과 라울의 듀엣곡입니다. All Ask of You, 그리고 팬텀의 노래 밤의 음악 The Music of the Night은 이 오페라의 유령을 소개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곡입니다. 자, 그 중에서 밤의 음악 The Music of the Night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Sensation.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듣고 계십니다.
terra, se mortali e angeli attestarmi volesser che la non è rea, mentite, io risponder dovrei, tutti mentite. Son cifre un'alma sidera si mendace. Ben la conobbe il padre, ma dunque giuri, le speranze, la gioia, le lacrime, la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루이자 밀러 가운데 주인공 로돌포의 아리아 해저무는 고요한 저녁에 였습니다. 캐나다의 테너 벤 헤프너의 목소리였고요. 로베르토 아빠도가 지휘한 위넨 방송악단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루이자 밀러는 1800년대 초반의 작품입니다. 17세기 초반이 그게 배경이고요. 가문의 번성을 위해서 아들을 돈 많은 집안의 여성과 결혼시키려는 어느 백작이 아들이 사랑하고 있는 연인 이 루이자 밀러를 떼어놓기 위해서 모진 술수로 갈라놓고 또 그래서 아들과 여인을 모두 죽게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백작은 루이자 밀러의 아버지를 볼모로 잡았습니다. 아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아버지를 해치겠다고 하니 루이자 밀러는 가짜 편지를 써서 로돌포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재산이 탐나서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나는 사실 당신이 아니라 부름을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전달하는 이가 백작의 집사인 부름이었고 편지를 읽은 로돌포는 배신감에 괴로워하지요. 그때 부르는 아리아가 해저무는 고요한 저녁에입니다. 편지의 필체가 루이자 밀러의 것이 분명하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로돌포. 연인과의 아름다운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에 치를 떨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에 흘렀던 아리아였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클래식 고전음악의 향기에 전해드리는 주말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보음곡 3번 D장조 작품 번호 1068의 두 번째 악장이고요. 바이올린 독주곡으로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곡인데 바흐의 원곡을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트 빌헬미가 편곡을 해서 더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바이올린의 4개 현은 E현부터 시작해서 A, D, G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음의 미선, 라, 그리고 낮은 솔 현으로 이어지는데요. 바흐는 이 악장을 A현으로 작곡을 했지만 이 아우구스트 빌헬미가 가장 굵고 낮은 소리를 내는 G선을 중심으로 편곡을 해서 더 애절한 선율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연이 있습니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오늘은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케네디와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음악여행의 마무리는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A단조, 작품 번호 54의 1악장, 알레그로 아페초소, 빠르고 경쾌하게 또 애정을 담아서 연주하도록 한 악장입니다. 부인인 클라라 슈만과 함께 만든 피아노 작품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관현악 속에서 또 피아노를 돋보이게 한 이 피아노 협주곡은 이 곡이 유일합니다. 1840년대 중반의 작품이고요. 클라라 슈만의 연주로 초연됐답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바이런 야니스와 폴란드의 스타니슬라브 스크로바첩스키가 지휘한 미니에폴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